예, 작년에 28장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오늘은 28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봅니다. 28장 좀 길지만 한번더 읽습니다. 1절부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이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고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들의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호만호 두 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둘리고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매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운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주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매 보석에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따운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에 곧 흉패 두 끝에 그두 고리를 달고, 따운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 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곧 공교히 짠띠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히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밈 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와,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 이 출애굽기 28장은 지금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근데 주로 그 포인트가 초점이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29장에 가면 그 대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크게 한번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성막, 즉 이제 솔로몬 때 가서는 성전이 되는데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최고로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자기네들이 가진 제일 귀한 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이 교회, 즉 이런 성막이나 성전이 교회를 표하고 있죠. 교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적인 건물, 문이 안 잠긴 것 같아요. 예. 세상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거기에서 그리고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교회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성만 드리고 마음과 몸을 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지금 이 성막을 만들 때뭐 다른 거다 제쳐놓고 최고로 비싼 거, 뭐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했으면, 내 마음이 올바르면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의 마음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그 신들은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귀한 걸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지만, 절대로 기독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쵸? 만약에 은으로 만들어라 했는데 자기는 더 마음이 우러나서 금으로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이 모자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을 원하셨으면 언제든지 가지실 수 있는 분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다 괜찮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성막을 만들고 지금 여기에 제사장 옷을 만드는 이런 것에 자세한 명령들이, 물론 우리가 자세하다고 하지만 좀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우리 생각에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써주시고 또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즉 요즘에 교회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성을 다 들였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게 이 컨셉이 참 이해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마음이 젖어 있어서 그냥 자기네들이 최고로 정성을 들였다. 그래서 그 우리 자주 읽는 구절 있죠?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무슨 바리새인이나 이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열심은 내는데 말씀대로 하질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 칸텍스트는 이제 의로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더 브라드하게 어플라이 할 수가 있죠, 적용을. 열심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 맘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돼버립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작년이 되는데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가 한번 본 28장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게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고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40절에 보면은 지금 제사장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 속옷과 띠와 관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속옷과 띠와 관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같은 것으로 입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거기에다가 겉옷을 입어야 되고 에봇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 흉패를 달고 관을 또 써야 되고 그관 위에 정금 패를 또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속옷과 띠와 관까지는 같은데 거기에 겉옷과 우리가 에봇이라 그러면 조끼라 그랬죠. 우리가 그냥 요즘 말로. 거기에 흉패를 달아야 되고 관을 써야 되고 그관 위에 정 가운데에 정금 패를 다는 그리고 42절 하체를 가리는 바지가 나오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대제사장의 속옷이다 그래갖고 속옷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다르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체를 가리는 바지나 했으니까 분명히 속옷이겠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또 제사장들이 왜 이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아름답게 만든 옷, 영화롭게 만든 옷. 그죠? 2절에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러면 여러분이 벌써 이런 그 단어들을 볼 때, 영화롭다. 우리가 많이 많이 공부한 내용들이죠. 지금 성전을 또 우리가 배우고 있죠. 주일날 아침에. 예. 즉, 지금 이 의를 입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인데, 처음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처음 아담은, 분명히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처음 아담은 죄가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죄가 없이 창조됐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현실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칸스메이. 그러니까 영원한 현실을 완전히 입고 창조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테스트 피릿이란 말이에요. 시험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그 시험을 패스를 하면 이제 영화로운, 즉 천국의 영원한 수준으로 이제 변화를 받는 그런 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죄가 없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의롭게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변할 수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현실은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담의 완전함은 변하는 완전함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변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죄도 안 짓지만, 또질 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리고 천국에 가면 죄도 안 져요. 그런 완전한 그 영원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죄를 안 지었으면 이제 더욱 영광을 입는 것인데, 그러나 죄라는 것이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처음 아담이 죄짓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에덴으로 돌아가자. 너 에덴으로 우린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에덴이 예표하고 있는 천국으로 가고 싶지 왜 에덴으로 왜 돌아갑니까? 예, 자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빨리빨리 끝나고 천국으로 가야지. 어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 소망하고 기다리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예, 초대교회도 아닙니다. 천국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구원이라는 그것이 이제 천국적인 그런 영광을 이제 입게 되는, 영원한 것을 입게 되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가 되죠. 두 가지예요. 죄가 가려져야 되고 의가 입혀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씻겨지는 수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즉 영원한 의로움이 또 입혀지는. 그래서 이 구약서부터 이제 이 수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벌거벗은 모습. 그래서 이 벌거벗은 모습이 죄짓기 전에는 수치가 아니었는데, 그러나 죄짓고 나서는 이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이 그 수치의 상징으로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이제 벌거벗은 그것을 가리는데, 그저 여러분, 우리 세상 수준에서 내가 옷을 안 입어갖고 창피하고 수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죄하고 연결되는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 죄의 개념이 없어도 벌거벗으면 수치로 아는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가려야 돼서, 이제 구약에서 세상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항상 상징적인 수준에서, 이제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옷을 입는다고 해서 수치가 가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죠. 그러나 구약은 세상 수준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예표니까 항상. 그래서 그 옷을 입어갖고 이렇게 그 알몸을 가리는 것으로 이제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는 거죠. 즉, 안 믿는 사람이 옷을 아무리 두껍게 입으면 뭐해요? 그 수치가 가려진 게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즉, 그런 컨셉. 그러니까 자꾸 세상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항상 세상 수준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벗는다. 이거는 이제 수치와 관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린다는 거, 옷을 입혀주는 거는 이제 그 죄를 가리는. 그렇죠?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다.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성막이 우리가 새 창조로 봤죠. 덮는 거죠. 근데 그것이 새 창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무슨 컨셉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새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다 제사장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새 창조의 컨셉을 꼭 보셔야 됩니다. 처음 창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죠. 성전이라는 곳은 컨셉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성전이 천국이 되고 참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인 우리들이 참 성전이 돼요. 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니까. 그러면 구약에서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죄짓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데 당연히 쫓겨나죠. 왜? 죄는 천국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아담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담이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아담이 그 당시에는 또 왕이었죠. 왜?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물론 예표 수준이에요. 아직 완전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왕 같은 제사장이 됐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부인해버리는 거죠. 거절해버리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질 않습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 새로운 세계라고 할수 있겠어요. 성막 그 안을. 새로운 세계. 즉, 새 창조. 즉,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예요. 그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 백성들이 또 창조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지금 천국의 모형이듯이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천국 시민들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구약 수준에서 새 창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궁극적인 수준, 영원한 수준에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여기에 보면은 하얀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즉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 7장 1절서부터 보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맞는데 상징이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입니다. 참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인종 이스라엘이 아니죠. 인종적인 그런 게 아니라 참 이스라엘, 즉 모든 믿는 사람의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또이 흰옷 입은 자들인데 그런데 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데, 이 세상에서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 즉, 이 세상 삶이 환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뭐래요? 환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기독교 삶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 걸로 착각들 하고 있는지 난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환란이에요. 그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게잘 풀리는데 기뻐하는 거는 안 믿어도 해요.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건 뭐 기독교라는 이름까지 붙일 필요가 없는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뻐할 이유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환란에서 나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근데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제사장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구약의 성막의 그 모습이죠. 즉 성막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긴다. 그 삶이 벌써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준에서 그 중심에서 그 이해하는 그 중심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기독교인이 자기가 누군지를 까먹어요.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자기가 누구로서 오늘도 어떻게 사는 건가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중심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처럼 비극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거보다 더 답답한 게 어딨어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착각하는, 즉, 이 세상 수준에서만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삶을 이해하고, 자기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 전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 같은 목사를 사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자꾸 듣기 싫을 정도로, 어쩔 때는 제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와, 이건 뭐 몇 번 얘기한 거냐, 이거. 또 얘기하냐?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확실해지는 건또 얘기해야 돼요. 왜? 말하는 나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말도 안 하는,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꾸 얘기할 수밖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옛날에 참 대제사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좀 나도 저렇게, 응? 얼마나 영광이고 세상에서 수준에서 구약엔 세상 수준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보다 더 완전한 수준, 더 영원한 수준의 대제사장이 됐는데 그건 또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영광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을 하여 너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너는 지금 그 실제 요만큼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사느냐.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효과적이기 때문에 참 아들들은 물론 자주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이루신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구원해 놓고 자기 아들로 만들어 놓고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이런 말 하면 이렇게 구절들이 떠오르는데 내가 템테이션이 와요. 자꾸 보자고. 그러면 자꾸 옆으로 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봐야죠 뭐. 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성령을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신지가 드러납니다. 종으로 물론 종이죠. 그리고 종보다 더한 수준에서도 우리는 기쁘죠.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우리는 항상 종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그냥 종의 수준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들이요 친구입니다. 즉 종은 아버지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즉 더 정확하게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구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확실하게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그래 종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진짜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아들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왜? 완전하게 알려주시니까. 완전하게 보여주시니까. 예.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지금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뭐야 25장서부터 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그 말씀대로 지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창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성막도 지금 말씀 이렇게 만들어라 하신 그대로 지어집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뒤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뒤에 크게, 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주 답답할 정도로 또 쓰십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러나 다른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쓰시고는 그렇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이유가 있죠. 이게 지금 창조예요. 말씀이 창조하는 거죠. 예, 그런 현실. 먼저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옷도 새 창조의 개념으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때까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성막도 새 창조의 개념이지만 이 제사장도 지금 그 사람이 새 창조되는 모습을 예표 수준에서 보여준다 이 말이죠. 예, 우선 그게 이제 넘버 원. 그리고 여기에 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보석들. 보석은 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좀 보죠. 에스겔서 28장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데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니여.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여기 보면은 이저 보석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도 있고 좀 다른 이름도 있는데, 근데 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거기도 한번 가서 보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보면 그 성에 지금 천국을 얘기하는데,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이 보석 이름들이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같은 보석인데도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된 건지 참 알기가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보석인 것 같은데, 이게 이 헬라어로 쓰여 있을 때와 또 히브리어로 쓰여 있을 때가 또 다르고,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래서 꼭 한국 성경에 한쪽에서 이렇게 번역되고 다른 쪽에서는 다른 이름이라고 해서 또 다른 보석이라고도 할수 없는 거고, 또 같은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또 같은 보석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귀한 거. 왜? 보석이라는 컨셉은 이 세상에서 귀한 거죠. 그리고 빛나는 영광, 이런 것들, 빛,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지.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요즘 와갖고 무슨 보석이냐,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 보석들을 하나하나 이제 좀 구약하고 맞춰보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번역하는 사람마다 다르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간뒀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의 박사 정도가 되면 또 한번 해보겠는데, 뭐 남에게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꼭뭐 이름이 확실해져야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래야 되는 거라면 아마 하나님이 좀더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전해줬을 거죠.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 이 성막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보석들과 또이 성전, 그리고 또이저 지금 더 중요하게 이 제사장, 또 대제사장 특히, 거기에 옷에 쓰여지는 이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보석들과 같은 거라 이 말이죠. 즉, 다 연관이 된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즉,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는 모습이죠. 에덴 동산은. 그랬는데 지금 성막에서도 보이고 제사장에서도 보이는데 또 어디서 보여요? 천국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 우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보석이라고 번역된 거를 영어로 보면요, stones. 그럼 stone이라 그러면은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돌이에요, 돌. 그리고 rock. 근데 rock을 또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우리 보통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 반석. 그렇죠, 반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보석 그러면 보석 그리고 돌 반석 그러면 좀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걸 하나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단어는 이게 지금 같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단어 자체가 뭐 다른 거라 할수 있는데 그 컨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석들이 반석, 바위, 뭐 돌 이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반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죠. 신명기에서는 그 32장에 보면 우상도 저들의 반석 이렇게 써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애트리뷰트 중에 속성 중에 이 반석 같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석이라 그러면 뭐 숨는 것도 되고 이 아주 탄탄해서 지탱하는 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여기도 하나님을 반석이라 그랬죠. 사무엘하. 이 사무엘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참 좋은 게 있죠. 사무엘하 22장. 22장 2절.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기 보면 바위가 또 피하는 곳으로 되어 있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32절에 가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뇨? 여긴 반석이라 그러지 않고 또 바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47절에 가면은 여호와는 생존하시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죠? 그러면 우선 여기서 이 stone이라는 것을 즉, 이 rock, 보석이라는 것을 볼 때, 그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첫 번째는 힘의 모습입니다. 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stone이다, rock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우선 힘,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그리고 요새라 하면 견고한 곳, 움직이지 않고 믿을만하고. 견고하고 이런 모습들도 또 거기에 들어가죠. 그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여기에서 보석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이라 그랬을 때 심판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예수님이 반석인데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반석으로서 든든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숨을 곳이요, 우리가 설 곳이요,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그 반석에 던져져서 깨져버립니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반석 자체가 심판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에 가보셔서 17절을 읽으시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여기 돌로 이제 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런데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러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사람에게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그래서 이 반석이 오히려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한테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요. 복이 되지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 한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떠서 그 신상을 깨버리는 거죠. 그게 심판이죠. 전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래서 구약에서 돌로 쳐 죽이는 모습도 이 돌입니다. 스톤이에요. 근데 같은 스톤이에요. 그냥 돌이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지만 굉장히 나쁜 것도 될 수 있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보석이라 했을 때 기초의 모습도 있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숨는 곳, 피난처 이런 모습도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러나 또 우리도 스톤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돌이란 말이에요. 바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보석들, 스톤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엄청난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표하는데도 스톤으로 쓰십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스톤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를 산돌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물론 거기에는 그 반석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나 베드로를 빼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베드로도 포함이 되고 그의 신앙 고백이 포함이 돼야죠, 당연히. 그래서 베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서 그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또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나요? 수요일 날 이제 그 우리 그 뭐야 소리리 문답이 이제 내일이면 끝납니다. 드디어 지금 예 너무 오래 했어요. 한 2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 내년이면 아니 내년이래 내일이면 끝나는데 내일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뭐야 제가 지금 아직 완전하게 결정은 못했어요. 성령론을 할 거냐 교회론을 할 거냐. 근데 교회론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그 교회 왜 예수님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반석 위에. 근데 그 반석이 베드로 왜 반석이라는 단어가 베드로라는 단어하고 똑같으니까 Petrus 하는 그 단어가 반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똑똑한 척하고 이제 헬라어가 나와버렸어요. 예. 그 반석이라는 단어가 그런 건데, 그러면은 그럼 베드로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느냐. 물론 베드로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들의 이해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걸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러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모습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호마노 두 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즉 무슨 컨셉이에요? 이 대표 원리입니다. 즉 이 대제사장은 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건데 물론 구약에서는 이 대표까지도 예표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죠. 구약에서도 그 예표 수준에서도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한국인이나 중국인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전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물론 이제 한국인도 들어가고 중국인도 들어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그 현실이죠. 그러나 선택된 분들만 대표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대표 원리, 아니 이 전 인류를 대표하는 거면 대표 원리가 사실은 좀 그 뭐야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 다 죄에 빠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표했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건. 그러면 전 인류를 대표했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죠. 거기에서는 문제가 크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대제사장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컨셉은 지금 백성들을 대표. 근데 여기 호마노 두 개를 두 어깨 위에 27장 출애굽기 27장 14절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이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이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거기 기둥이라는 그 단어가 지금 어깨 그러나 사람을 얘기할 때 기둥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 기둥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어깨. 지금 그래서 이저 칸텍스트, 이 문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참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이걸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지죠. 디모데전서 3장을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즉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가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 기둥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어깨,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야서 22장. 이사야서 22장 21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요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예,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어깨에 그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미고 메고 즉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흉패가 나오는데, 흉패. 제가 오늘 그 뭐야, 이거 다, 28장 다 끝내고 다음번에 29장 들어가겠다 했는데, 거짓말을 또 했네요. 다음, 안 되겠어요. 지금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제 혼자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예, 중간에서 끝내고 다음에 계속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흉패를 보죠, 흉패.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흉패를 만드는데 조끼 앞에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에도 보석들을 거기에 똑같은 의미의 12지파 한 이름씩 백성들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써놓는데 그런데 거기에 30절을 아까 우리 돌아가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그 흉패를 만드는 거기에서 또 뭐를 연관을 시켜줍니까? 30절에 너는 우림과 두민, 그렇죠? 우림과 두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래서 흉패를 뭐라고 또 불러요? 판결 흉패라.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근데 이 우림과 두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걸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림이라 그러면 빛이란 뜻이고, 두밈이라 그러면 완전하다. 완전한 빛, 그렇죠? 빛과 완전함. 이렇게 지금 뜻은 그런데, 이것이 뭔지, 여기에 그냥 뭐로 만들라는 말도 없고, 뭐 이것을 뭐, 우리 저 애들 같이 뭐, 무슨 클레이로 만들라든지, 뭐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뭔지. 그러나 분명한 건뭐두 개를 그 흉패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끔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한테 뭐 물었을 때, 뭐 이게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노인지 이런 말은 내가 하면 안 되죠. 왜? 이거는 다 그냥 내가 상상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저기 뭐야, 사무엘상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제가 읽읍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리라 해놓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그러면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누구냐? 대제사장인데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지금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면 아까 에봇이 뭐예요? 조끼죠. 그럼 조끼 앞에 뭐를 달아야 됐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흉패.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 우림과 두밈. 지금 그런 건데 조금 더 가서 28장에 가보세요. 사무엘상 28장. 28장 6절. 사울이 여짜오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그리고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우림과 지금 둠밈 이거를 뭐로 지금 이해를 할 거냐?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전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무엇이고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우림으로도 말을 안해 주신다 이런 걸볼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셀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셀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 앞에 그 뜻을 묻는데 우림의 판결법으로 하라. 그쵸? 그래서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중온 회중은 엘르아셀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대강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 대제사장에게 알려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죠? 그런데 잘 이해를 하세요. 구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즉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는 우림과 뭐 둠밈이 뭔지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이 지금 있다고 해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요즘도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일 비가 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내일 비가 안 오면 하지만 이따위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구약엔 나와요. 그러나 구약이란 말이에요. 즉 그 현실을 어디서 자세하게 보여줍니까? 사도행전.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본 내용이죠. 사도행전에 가면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그 구원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그 구원 역사의 흐름에서 지금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가? 즉 예수님이 오기 전의 시대냐? 예수님 오고 나서 시대냐? 성령님이 오기 전이냐? 성령님이 오고 나서냐?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냐? 성경이 완성된 후냐?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무시해버리고 구약에 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신약에 저 사도행전에 나오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 동물 제사가 있으니까 지금도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아니지. 왜? 예수님이. 그럼 맞아요. 그 원리를 왜 다른 데는 적용을 안 해요? 이상하게 동물 제사에만 적용을 잘해요. 한국 분들이. 그리고 다른 데는 그 똑같은 컨셉을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 된대요. 아니, 있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로 통하게 되면 이상해지는 게 하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 제사도 있으니까 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건 완전히 이뤘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뤘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1장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1장과 구약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이 열두 제자 중에 이제 가로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더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뽑아요?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제비를 뽑아.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그 흐름을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언제까지 못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달라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은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제비 뽑아서 일러주십니다. 즉 구약 수준이에요,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서 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냐, 성령이 오셨을 때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후 이러면 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적용될 수가 있고 그 시점부터 적용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부터 적용될 수가 있고 부활하실 때부터 적용될 수가 있고 성령님이 오실 때부터 적용될 수가 있고 또 성경이 완전히 1세기 끝에 완전히 완성될 때부터 적용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신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비를 뽑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즉 성령님이 왔다는 거는 이제 뭐래요? 그 성령님이 왔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지금 뭐 그 성전이 완성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도 이해해 보세요. 요한일서. 제가 이제 옛날부터 쓰고 있는 성경을 가져야 찾아야죠. 요한일서 2장. 성령이 왔다는 것을 이렇게도 이해하시란 말이죠. 요한일서 2장 말씀. 거기에 27절. 여기에 보면 주께서 너희는 주께 기름 받은 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니.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다 이 말이죠. 구약의 기름이 성령을 뜻하죠. 그런데 그걸 그 현실이 뭐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즉 성령님이 왔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즉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즉 그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살아계시며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성령님이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그 단계를 길게 잡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성령이 왔으면 이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알게 돼가고 완전히 알게 되는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도 오셨고 오실 것이고 또 완전히 눈에 보이게 다시 재림하시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것을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령이 왔다는 거는 그리고 이 김용환이라는 인간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아주 정말 정말 테크니컬하게 따지면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왜?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서 이해시키고 완전히 알게 할 능력이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안 될 때가 있고 제가 조금 덜 이렇게 할 때도 또 될 때가 있고 그러나 덜 좀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거는 진리를 제대로 안 푼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이걸 못하는 거지 진리는 진리대로 풀어야죠. 진리를 안 풀어도 다 배운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진리를 이 목사라는 인간이 제대로 못 풀어줘도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죠. 그러나 그거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건 제가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왜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스케줄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믿게 해주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으면 사실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일은 신비스럽지만 그러나 또 이런 그 보통적인 그런 방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되고 읽어야 되고 뭐 그냥 신비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시컨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이 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사람도 있네요. 있더라고요. 예? 어저께 하나도 몰랐는데 오늘 완전히 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짓말 믿지 마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고 6장에 가서 이제 집사들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아요? 아니면 선거 투표를 합니까? 거기선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을 어떻게 간주하시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은 제비 뽑아요. 구약은 제비 뽑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 여기 저희 뭐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비 뽑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갔더니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를 뽑거나 장로를 뽑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집사를 세울 때 투표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을 멤버로 만들어 놓고 즉 기독교인도 아닌 사람을 멤버로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하라 그러니 이제 완전 세상적인 투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정말 여러분을 믿으세요. 이건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여러분을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어서 정말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장로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성령에서 말하는 장로 수준이 아니야. 무조건 놉니다. 여러분을 믿어요. 그런 수준에서. 분명히 아니야. 그래도 뽑아. 이게 한국 사람 특기예요. 그 교회 아니야. 그래도 가. 이게 뭔 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래. 근데 그래도 해.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면 나한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심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란 말.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뽑으라고. 아니요. 그럼 아니죠.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추천하니까 뭐 당회가 추천하니까 누가 뭐 괜찮다 그래서 뽑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빗대어 보고 아니다 맞다. 왜? 이제 우림과 둠림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림과 둠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 이것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런 우민과 둠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림과 둠밈이 예표하고 있던 이 성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은 이제 성령을 가지고 성령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우림과 둠밈이란 말이에요. 내 감정도 아니고 뭐 나의 뭐 어쩌고 저쩌고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시를 그 뜻을 다 드러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단 하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꿈도, 믿는 사람들도 가끔 꿈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예가 있고 한데 꿈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이 꿈 얘기를 왜 해요 도대체? 그 꿈이 뭔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그 100%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꿨대. 아니 꿈과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꿨죠. 그러나 개꿈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왜 기독교 의미를 갖다 붙이고 뭐 하나님의 성경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정보를 주시는 걸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갖고 가시면 그러면 그 꿈이 성경 수준이 돼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들도 무슨 그 뭐예요 애 태어나기 전에 뭐 태몽?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비슷한 걸 꾸거든요. 그러면 그게 태몽이에요? 태몽이면 뭐예요? 뭐 어떤 신이 뭐 알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좀 신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내 손자가 태어날 걸 지금 기대하다가 보니까 그런 꿈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탁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진리 수준으로 거기다 목숨을 바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 태몽이 맞을 때도 많지만, 틀린 사람도 수도 없는데, 근데 맞는 사람만 얘기하죠. 틀린 사람들은 얘기 안 하죠. 예, 그런 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빨리 끊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의 그 옷과 대제사장의 옷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현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귀하고 귀한 진리들을 저희가 배워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떠한 영원한 현실을 소유하고 사는 자들인가 더욱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기쁘고 기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2013년도는 더욱더 말씀 공부에 열심 내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알고 그러나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다는 단어 자체가 보여주듯이 그 예수님과 더욱더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더욱 깨달아 기쁘게 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